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21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21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그 이제 모든 그 계명들의 최고형이 사형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조금만 좀 덧붙일 것이 있네요. 예. 이 십계명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에서 이 의식에 관계되는 의식법, 의식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명령이 직간접적으로 신약 성경에도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계명, 첫 계명이 뭐지요? 예, 신, 예. 신우망안, 신,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은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제가 그냥 부르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반복되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4절과 로마서 1장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직접적인 언급은 신약 성경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 신우망안,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왜? 안식일은 유대인들과만 맺으신 독특한 서로 하나님과 유대인이 맺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없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이 이제 좀 참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디도서 2장 10절 이런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야고보서 4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8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로마서 2장 21절.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 그다음에 탐내지 마라고 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3절, 8절, 또 골로새서 3장 5절.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도 지금 이러한 이 십계명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24절, 출애굽기 20 1장 24절부터 보시면은 제단에 관한 규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네가 돌 위로 네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네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제단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곳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인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제단을 쌓을 때는 이 흙으로 쌓을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흙으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쌓으면 얼마까지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흙으로 쌓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높게 쌓으려고 해도 흙으로 쌓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 때 하늘까지 치솟게 높게 쌓는 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늘까지 높게 뭔가를 쌓는 것에 대한 악몽이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모아놓으면 사람이 모여 있으면 참 희한한 것이 이 인간들은 전 세계 인간들이 함께 모이면 좋은 일을 할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함께 모아놓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것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 전체에 고루 퍼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래서 지금 함께 모여 있죠.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지금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쌓는 것, 그것은 지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인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설사 돌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돌을 다듬어서 쌓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것도 왜 그랬을까요? 돌을 자연석 그대로 쌓으면 그것도 그렇게 높이까지는 못 쌓잖아요. 그렇죠?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가지고는 높이까지 쌓을 수는 없어요. 이걸 딱 다듬어서 정교하게 이렇게 딱 다듬어야만 그걸 높이 쌓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반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는 당시에 모든 이교도들이 그 자기 이교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돌들을 정교하게 깎아가지고 그래 높이 쌓고 그또 화려하게 쌓다 보니까 이 제단 자체의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 자체를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제단이 그냥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인간의 심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현대에 조금 적용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우리는 이거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도 성전이고 예배당도 성전이다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은 한 번도 성전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그 공회, 유대인의 그 회당, 이런 것도 성전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 예배당을 이걸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화려하게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예배당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짓고 나서도 그렇고 그렇죠? 짓는 과정에서도 이 예배당 문제 때문에 온통 시끄럽고 막참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고 시험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지어놔도 참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참 예배당 자체 건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변질될지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제가 혹시라도 변질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박형제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요. 저로서는 제 생각에는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그냥 모이기에 적당한 수준에서 깨끗한 정도, 그리고 소박한 맛이 있으면서 깨끗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냉난방 시설 같은 것은 좀 이렇게 충분하게 갖추고 그 정도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을 마련할 수 있으면 우리가 혹시 나중에 이제 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할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 대리석으로 막 치장을 해야 되고 뭐 수천만 원짜리 샹들리에를 해야 되고 뭐 파이프 오르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불로소득으로 땅 투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심지어 수천만 원이 뭐 돈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경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헌금하는 분들 중에서는 시장 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콩나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낸 그러한 헌금으로 몇 사람 눈에 보기에 좋차고 으리으리하고 엄청난 이런 화려한 이런 건물들을 짓는다는 것은 그건 제가 생각할 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겨서 우리 자체 예배당 건물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하자 그래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편질돼서 그렇게 가려고 해도 여러분이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단,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정교한 돌을 깎아서 화려하게 만들거나 높이 쌓는 것, 이거 자체를 금하셨다는 것, 돌로 오히려 흙으로 쌓는 소박한 모양의 흙으로 쌓으면서 높이 쌓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단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계단을 만들게 되면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높이 올라가다 보면 아마 예전에는 이런 시대에 이제 남자들도 다 이렇게 치마 비슷한 그런 모양의 이제 아마 이렇게 옷들을 입게 될 때에 하체가 이제 위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제사장이 위로 높이 올라갈 때 밑에서 볼 때 하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금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그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규정을 주실 때 그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제사장이죠. 그들의 옷을 만들 때 반바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벌거벗음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적인 분들이 믿기로 성경적인 벌거벗음의 기준은 허벅지가 드러나는 것이 벌거벗은 것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바지를 그렇게 만들어 입음으로써 벌거벗음을 면하라 이렇게 지금 이게 남자에 관한 얘기예요. 하물며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제사장에 관한 규정인데 우리가 다 지금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죠? 그렇죠?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이라 그랬죠? 물론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부과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는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벌거벗음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볼 때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보니까 오 바벨론의 처녀 따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왕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불리지 아니하리라.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갈며 네 머리 단을 드러내고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 다리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고 참으로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문맥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강을 건너느라고 이 옷을 걷어 이렇게 옷이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걷고 건너는 그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그 넓적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데 그 모습이 지금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기준은 벌거벗음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은 전체를 다 벗는 것도 물론 벌거벗은 것이지만 허벅지가 드러나면 일단 벌거벗은 것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자매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그러한 이 성경적인 교회들에서는 자매들이 이렇게 긴 치마를 미니스커트 같은 거 입지 못하게 하고 긴 치마를 이렇게 입게 하는 것이고, 형제들은 당연히 이제 바지를, 긴 바지를 이제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들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입히시려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단을 만드시면서 제단에 관한 규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그 이제 뜻을 우리가 좀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때 우리 마음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노아,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큰 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할 터인데, 네가 방주를 하나 지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노아야, 네가 잘 구상해서 멋지게 방주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노아에게 방주지라고 명령하실 때 창세기 6장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펠람으로 방주를 짓고, 자, 재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그 안에 방들, 이렇게 딱, 그러니까 방 하나가 아니라 방들, 여러 개 복수로 말씀하셨죠?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방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셨죠?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 큐빗이요, 너비는 50 큐빗이며, 높이는 30 큐빗이라. 정확한 치수를 말씀하셨죠?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 큐빗 아래에 그것을 완성하고, 창 하나를 만드는데, 그것도 어디에다가 만들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하나님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모든 이 사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지금 아무렇게나 이렇게 네가 섬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섬겨도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그 안에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너희가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여주셨어요. 성막의 그 모든 치수들, 기둥들이 어떠해야 되며, 그 받침들은 뭐 재질이 뭐가 돼야 하며, 뭐 일일이 다 그것을 치수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재료와 치수와 이런 걸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또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바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도록 하라. 하나님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이것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물론 실제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짓지만, 다윗에게 그 모든 식양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28장 11절서부터 보니까, 그때 다윗이 주랑과 거기에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긍휼의 자리를 놓을 곳에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곧 주의 집에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에 보고와 봉헌할 물건들을 두는 보고에 양식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영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그 식양, 치수, 이런 것들을 다 받았다. 성전에 관한 그 모든, 이 모양과 이런 것들을 다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내가 상상한 하나님, 내 마음에 상상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을 막 정말 내 몸이 부서지게 그렇게 섬겼어도 그것은 말짱 꽝입니다. 말짱 꽝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참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그러면 섬기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상상한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숭배한 거예요. 자기 정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 섬긴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명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으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에 따른 열심, 그러니까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따른 그 바른 열심, 그것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장에 넘어왔는데요. 21장에서는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제 네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가 6회 동안 섬길 것이요 7회에는 거기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자, 이 종에 관한 규정이 이제 여기 나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계략적인 것을 먼저 보십시다. 12절부터 보면은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에는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이 상해,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2장, 이게 이제 22장도 쭉 판단의 법도가 연결되는 것인데, 2절에 보니까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이러면서 지금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 또 6절에 보니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 곡식 낫갈이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방화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또 16절에 보니까 2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혼인빙자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18절 너는 마녀를 살려들지 말지니라. 또이 19절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수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3장에 8절을 보시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만드나니. 뇌물 공여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제 생활, 우리 삶의, 인간의 삶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인 그 범죄들, 사회적인 범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민법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에게 판단의 법도를 주시는 목적은 22장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에 31절. 이런 지금 판단의 법조를 쭉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이게 지금 판단의 법도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장성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성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 믿음이 이렇게 많이 자란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아담과 이브가 그 자기 뜻, 자기네들 맘대로 선과 악을 알아보고 싶어 했죠. 그렇죠? 그러다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린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의 법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나 또 시민법이나 도덕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이제 최고형이 당연히 이제 사형이죠. 그래서 사형의 방법은 주로 이제 돌로 치거나 또는 화살로 쏴 죽이는 것이 지금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킬 것을 우려해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증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실치사, 고의로 죽이지 않고 참 어쩌다가 보니까 죽이게 된 그런 과실치사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단 여기에 보면은 그 대표적으로 그 노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예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전근대적이고 아, 이거 참 이런 건 없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레위기에 보니까 왜 이런 것을 인정하셨을까? 하나님 여기 인정하시거든요, 보면은. 예. 이 노예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인정하실까? 이런 비인간적인 제도를 인정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노예제도는 세상 끝까지 존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도 보면은 그 노예 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이게 세상 끝까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노예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이상하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 필요하냐? 종과 주인의 이 개념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 제도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뭐 주인이 되고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신다고 믿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노예 종과 주인의 관계, 이것을 이거 어, 이, 에,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우리가 차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자, 사형제도에 관해서는요, 사형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인간이 대신 행사하는 문제라고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형제도도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형제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제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요? 사형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로마, 지금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그, 에, 예, 자기들은 지금 그 로마의 치하에 있어서, 사람을 사형 집행을 할 권한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법에 걸어가지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제 사형 집행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형 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급속하게 늘고 있죠.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사형이 사형 집행이 대단히 이제 비인간적이다, 무자비하다, 잔인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사형 제도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인간이 참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살인자로 몰아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으니, 그렇죠? 비가역적이니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한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억압 수단으로서 활용돼서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형제도를 또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것이 유지돼야 된다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어쨌든 응보를 받아야 된다. 또 사회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 이것이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 또 이것이 어쩌면 오히려 종신형보다 더 인도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감옥에서 그렇게 사회에 격리된 채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 더 인도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납세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그 사형수 한 사람을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자연사할 때까지 그 먹이는 그돈다 누가 내냐?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냐? 그러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폐지론과 존치론이 서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통계에 의해서도 사형 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입증됩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형이 실제적으로 사형이 지금 집행되지 않는 2001년부터 10년 동안 강력 범죄가 84.5% 증가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79.5%가 과거보다 현재가 더 무서운 사회가 됐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호신장비가 불티나게 팔리고 CCTV가 이제 아주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78%가 사형 집행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형 반대는 17%에 불과합니다. 로마 가톨릭도 사실 사형을 인정해 왔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했었고, 트렌트 공회 이후 사형을 다 인정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와서 사형제도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역사적으로는 성경을 따르다가 이제 마지막 배도의 때에 이제 발맞춰서 이러한 사형 집행도 이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죠. 사실 프로테스탄트로 보면 루터 같은 경우도 사형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형 집행 때 오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만 미국의 그 최대 사형 존치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 prodeathpenalty.com이라는 그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조사해 놓은 걸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인류의 모든 활동과 제도와 도구가 모두 희생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인류가 개발해낸 것 중에 완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전기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 사고가 나죠. 선박도 선박 사고가 납니다. 항공기도 항공기 사고 나요. 공장 이런 산업재해가 나요. 전기, 누전이나 감전이나 이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억울하게 죽어요. 그러나 인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여전히 자동차와 선박과 항공기와 공장과 전기를 폐지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해서 얻는 유익이, 전체 인류가 얻는 유익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폐해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형은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에요. 사형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오판에 의한 희생이 적다는 거예요. 사형은. 예. 그러므로 수많은 인류를 희생시키는 범죄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 폐지에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제 통계를 보면 1967년부터 아마 미국 통계 같아요. 1996년까지 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6만 명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져서 희생당해서 죽은 사람들은 56만 명이라는 거예요. 67년부터 96년까지. 그런데 그 중에 0.06%에 해당하는 358명이 사형 집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로 희생돼서 죽은 사람은 56만 명, 그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당한 사람은 0.06%인 358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358명의 인권이 더 중요하냐, 범죄를 저지르고 죽어간 358명이 인권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선량한 사람,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간 56만 명의 인권이 더 중요하냐, 그것을 볼 때 당연히 선량한 56만 명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대단히 이슈가 되고 이렇게 이제 타당한 이유들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이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